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2일 러시아 정부가 고성능 촬영기를 장착한 비행기를 미국 영공에 띄울 것을 허락해달라고 국제기구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군과 정보당국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공 공개 조약에 따라 미국에 이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34개국이 가입한 영공 공개 조약은 회원국들의 무장하지 않은 회원국 비행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비 통제와 기타 여러 조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려고 도입됐습니다. 러시아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영공 공개 조약 자문위원회에 고성능 사진기를 장착한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7일부터 시리아 내전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언론 기관들은 22일 이같이 보도하고 이번 휴전 안에는 이슬람 무장 세력 ISIL과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을 겨냥한 공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에게 휴전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러시아와 조건부 휴전 협정에 합의했고 이 협정이 며칠 안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케리 장관과 전화로 이같이 합의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두 나라가 휴전 협정 기준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시리아에서 연쇄 폭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지방도시 홈스에서 폭탄이 터져 각각 83명과 59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최신의 F-22 랩터 전투기가 지난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에어쇼 전시회에서 조종사들은 이번에 나온 F-22 전투기들의 경우 알래스카주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3작전단 산하 525 전투비행대대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525 전투비행대대는 불독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미군 태평양사령부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쓴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과 장 마르크 헤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22일 독일 베를린의 테겔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혁을 통해 내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외무장관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민스크 평화협정을 준수할 준비를 마치길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을 뿐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뭔가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주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내부에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5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군사 전문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앞서 5년간에 비해 25%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무기 수출은 88%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무기 판매는 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3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인 중국은 고성능 무기 개발에 자금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주 대륙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에 관한 대표적인 네 가지 소문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우선 태아에서 발생하는 소두증이 백신 접종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 같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기 살충제로 사용되는 피리프록시펜 성분이 소두증을 일으킨다는 소문도 일축했습니다. WHO는 이밖에 유전자 변형 모기와 살균된 순모기에 의해 지카 바이러스나 소두증이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지난해 말에 공개 채용 광고를 냈었습니다. 4년 만에 새로운 우주인을 뽑는다는 광고였는데요. 당시 지원자에게 상당히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요. 과학기술 혹은 수학 등 이공계 학사 학위자에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력 혹은 제트 비행기 주조종사로 최소 1,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체력시험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우주인 공개 채용이 지난 18일 마감됐는데요.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서를 내서 화제입니다. 이번에 뽑을 인원은 단 8명에서 많게는 14명이라고 하는데요. 18,300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 경쟁률이 1,300대 1이 넘은 건데요.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인을 뽑는다는 광고를 처음 냈던 195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나사가 지금까지 뽑은 우주인이 사망자와 현직 인원까지 다 합쳐서 300명쯤 되는데요. 현재 우주선 비행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나사의 우주인은 50명 정도 됩니다. 이 수는 2000년대 미국 우주 왕복선 계획이 한창일 때보다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8년 후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거나 또 화성을 탐사할 우주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인원을 뽑는 겁니다. 어쨌거나 2017년 우주인 양성 과정에 도전하는 지원자들, 미국의 우주선을 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될 주인공이 누굴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0도에 구름 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 개성 흐리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익스트림이 부릅니다.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that you love me.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 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년간 아시아와 중동에서 무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내려가고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서방 언론들이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일요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앞으로 며칠 안에 이 휴전에 돌입하기 위한 잠정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합의한 건가요?
예, 오는 27일부터 휴전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역시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그리고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알누스라 전선 등은 이 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케리 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통화를 갖고 이 휴전을 위한 조건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 중동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등 이 테러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아 내전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 측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예,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앞서 이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 조직들이 세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아사드 대통령은 ISIL이나 알카에다 등 이 국제사회에서도 비난하는 테러 조직들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이번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반군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시리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세력들 역시 휴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공습을 중단하고 예,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와 터키 접경 지역에 대한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네.
예, 시리아 반정부 대표들은 앞서 이 유엔이 중재한 평화회담에서도 이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 시리아의 공습은 테러 세력만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할까지는 이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예,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은 주말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러시아를 거듭 비난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시리아에서는 이 ISIL의 폭탄 테러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와 중부 도시인 홈스에서 21일 이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다마스커스에서 83명 그리고 홈스에서 59명이 숨졌습니다. 이 수치는 언론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
예, ISIL은 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 세계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뭐 내용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예,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네.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이 5년 사이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수입한 무기 양이 그전의 5년보다 26%나 증가했고요. 특히 전체 무기 수입량의 절반 정도인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원인도 분석됐습니까?
예,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 무기 수입이 증가한 이 중요한 배경으로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을 꼽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주변국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지난 5년 동안 이 무기 수입량이 그전에 5년에 비해서 7배 가까이 증가해서 세계 8위의 무기 수입국이 됐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 무기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국가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 순위를 보면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 순입니다. 인도는 세계 무기 수입의 14%, 사우디아라비아는 7%를 차지했고요.
네.
예, 한국은 10위였습니다. 한편 무기 수출 순위를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순인데요. 미국은 이 전체 무기 수출의 33%를 차지했고요. 세계 96개국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네, 또 중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띄네요.
예, 지난 5년 동안 이 무기 수출량 집계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는데요. 그전에 5년에 비해서 88%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국산 무기는 주로 아시아에 수출됐고요. 파키스탄이 최다 수입국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뉴욕과 마이애미 그리고 영국 런던 등 이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주요 구매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는 중국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이 당초 당국이 제시했던 7% 성장에 미치지 못했고요. 올해는 6.4%로 더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로 자본이 나가는 게 우려되는 일일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은행 외환 업무에 대한 감시 활동을 착수했다면서 1년에 최대 5만 달러로 이 한도를 넘는 사람들이 감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중국의 부자들이 이 재산을 해외로 투자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역시 떨어질 테니까요.
네,
예,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에 이 위안화의 가치를 4%나 평가 절하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올해 초 다시 5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2.8% 절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부자들이 주로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식으로 이 위안화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지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 토요일 20일에 실시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선두주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네바다주에서 벌어진 당원대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네.
이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관이 8명만 남은 가운데 이 대법원이 심리를 재개했다는 소식. 또 지난 주말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지난해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네.
뉴햄프쇼주에 이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이제 뭐 확실하게 공화당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약 33% 지지율을 보이면서 크게 승리했는데요.
네.
이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 경선에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승리가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 역사상 뉴햄프셔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한 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한 후보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항상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만은요.
네.
트럼프 후보가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까지 역사나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승리에 매우 고무된 표정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토요일 승리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here's nothing easy about running for president, I can tell you. It's tough, it's nasty, it's mean, it's vicious, it's beautiful.
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힘들고 끔찍하고 야비하고 또 잔인한 일이기도 하지만 승리하면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여러 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3월 1일 슈퍼 화요일에 승리를 확정짓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는 누가 2위를 할 것이냐도 1위만큼 큰 관심사였는데요.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을 치른 루비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고요?
네. 22.5% 대 22.3%, 그러니까 0.2%포인트 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루비오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눌렀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높은 지지율로 3위에 올랐지만 뉴햄프셔주에서는 5위에 머물렀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다시 높은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인기 높은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지지 선언을 얻어낸 것이 주요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후보 측은 사실상 비겼다고 주장하는데요.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자신뿐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선 과정이 진행되면서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후보들이 또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탈락자가 나왔죠.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부시 후보는 정치 후원 기구인 슈퍼팩을 통해서 1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 선거운동 초기에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이 막강한 자금력을 표결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벤 칼슨 전 신경외과 의사와 함께 7%대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는데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자 토요일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But the people of Iowa and New Hampshire and South Carolina have spoken, and I really respect their decision. So tonight, I am suspending my campaign.
네, 부시 후보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이 의사 표시를 했고 그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부시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어머니 바브라 부시 여사와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이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후보 수가 5명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네.
공화당이 또 화요일 23일에 네바다주 코커스 당원대회를 치를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45%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루비오 후보가 19%, 크루즈 후보가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20일에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코커스 당원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하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접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여유롭게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네바다주에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는데요.
네.
이 당원대회가 다가오면서 이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언론이 막상 마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샌더스 후보가 이 클린턴 후보를 바짝 추격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약 53% 지지를 얻으면서 약 47% 지지를 지지를 받은 샌더스 후보를 5%포인트 이상 격차로 눌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열풍을 막았다는데 안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ome may have doubted us, but we never doubted each other. And this one's for you.
네,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20일 승리 연설에서 일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끼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여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네. 또 버니 샌더스 후보, 경쟁자였던 샌더스 후보에게 열심히 싸웠다면서 축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5주 전만 해도 25%포인트 이상 뒤졌었는데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는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는 토요일 27일에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또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60%에 달했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은 그 절반 수준인 32%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앤터니 스케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연방 대법원장에 공석이 생겼는데요. 월요일 대법관이 8명인 상태로 대법원이 심리를 재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켈리아 대법관을 기렸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30년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 일하면서 300건에 달하는 다수 의견을 쓰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스켈리아 대법관은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면서 모두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앉았던 대법원 판사석에는 현재 조의를 나타내는 검은 천이 드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 3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끝나면 이 검은 천을 걷어내게 되고요. 또 연공 소열에 따라서 대법관들 자리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월요일에 어떤 소송이 다뤄졌습니까?
네, 재향 군인이 소유한 업체 계약에 대한 연방법 문제 등 이 두 건이 다뤄졌는데요. 대법관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약 10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3월 2일에 다룰 텍사스 낙태 관련 소송이 관심을 모으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소송과 또 캘리포니아 교원 노조 회비를 둘러싼 소송 등 몇 개 소송에 대해서 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관이 8명이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경우 하급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나중에 대법관이 새로 지명되면 다시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회기 대법원이 다룬 소송과 관련해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이미 낸 의견은 무효가 되고요. 또 스켈리아 대법관이 맡아서 쓰기로 했던 의견은 다른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네.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 대법원이 진보 성향의 판사하고 보수 성향의 판사 4대 4로 대립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후임자 지명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또 대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이 조만간 자질을 갖춘 인물을 후임자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다음 대통령에게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 지명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도 소속 정당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연방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지 인준을 막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이 지난 13일에 텍사스주에서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 장례식이 거행됐죠?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이날 장례 미사에는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서 연방 대법관과 판사, 정치인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이날 미사는 스켈리아 대법관의 아들인 폴 스켈리아 신부가 집전했습니다. 스켈리아 신부는 법률가로서의 업적보다는 이 가톨릭 신자로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강론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미국 중서부 미시건주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네, 지난 토요일 20일이죠. 미시건주 켈라마주에서 연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올해 45살인 제이슨 브라이언 달튼을 용의자로 체포했는데요. 이 달튼은 월요일 법정에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국은 달튼에게 6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사상자가 8명이나 발생했는데 사건 경위를 좀 알아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저녁 5시 30분경에 이 켈라메주의 한 주거 지역에서 한 여성이 여러 발 총에 맞았습니다. 이 여성은 목숨을 건졌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후 10시경에 자동차 판매소 밖에서 50대 남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자동차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식당 주차장에서 여성 4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요. 14살 소녀 역시 이때 총에 맞았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약 6시간 뒤인 일요일 21일 새벽에 켈레마주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용의자 달튼을 체포했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나이가 14살에서 74살에 이르는 등 아주 다양했고요. 또 세 희생자 그룹 사이에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무작위로 골라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지만 테러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의자 달튼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달튼이 조용하고 또 예의도 바른 사람이지만 가끔 집 뒷문을 향해서 총을 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에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 사람인가요?
네, 없습니다. 이 전과 경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달튼은 몇 년 전까지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우버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우버는 똑똑한 손전화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고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개인 소유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네.
이 우버 택시기사로 일하려면 이 신원 조회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요. 우버 측은 용의자 달튼에 대해 이 신원 조회를 했다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희생자들이 용의자에 탄 승객들이었던 건 아닌가요?
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닙니다. 이 켈라메주 카운티 경찰은 용의자와 희생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달튼은 우버 택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도 평점이 매우 낮아서, 그러니까 고객이 이 택시 기사에게 매기는 평점이 매우 낮아서 의아했다고 이 달튼의 차를 이용한 한 고객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달튼은 또 이날 범행 중간중간과 또 그 범행 이후에 또 승객을 태우면서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지난해 미국에서 여러 차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총기 규제 문제가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네, 지난 1월 초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공화당 등 보수 세력과 총기 옹호론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요. 행정명령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이 소송이 제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켈라마주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자 월요일 켈라마주 시장과 또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네.
또 이번 사건은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댄 힐이 부릅니다. Sometimes when we touch 들어보시죠.
And who am I to judge you on what you say or do? I'm only just beginning to see the real you. And sometimes when we touch, the honesty is too much, and I have to close my eyes and hide. I wanna hold you till I die, till we both break down and cry. I wanna hold you till the fear in me subsides. Romance and all its strategy leaves me battling with my pride, but through the insecurity some tenderness survives. I'm just another writer, still trapped within my truth. A hesitant prize fighter, still trapped within my youth. And sometimes when we touch, the honesty's too much, and I have to close my eyes and hide. I wanna hold you till I die, till we both break down and cry. I wanna hold you till the fear in me subsides. At times I'd like to break you and drag you to times, I'd like to break through and hold you endlessly. At times I understand you, and I know how hard you try. I've watched while love commands you, and I've watched love pass you by. At times I think we're drifters, still searching for a friend, a brother or a sister, but then the passion flares again. And sometimes when we touch, the honesty's too much, and I have to close my eyes and hide. Till we both break down and cry. I wanna hold you till the fear in me subside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또 경제협력 방안 등 역내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는데요. 이제 내년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창설 반세기를 맞게 됩니다. 아세안은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함께 그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탄생.
흔히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입니다. 1961년에 세워진 동남아시아 연합을 전신으로 해서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기반을 함께 확립해 나가자는 목적으로 출발했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표어는 원 비전, 원 아이덴티티, 원 커뮤니티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미래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고요.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며 맞는데요. 현재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에 취임한 레르옹 민 베트남 전 외교부 차관입니다. 의장국 역시 해마다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요. 올해 의장국은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는 해마다 개최됩니다.
동남아시아 연합 회원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네, 아세안은 1967년 8월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로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월에 이 독립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신생 독립국 브루나이가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요. 1995년에 베트남에 가입에 이어서 2년 뒤인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함께 가입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던 캄보디아는 현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늦은 1999년에 아세안에 가입했습니다. 아세안의 회원국들의 국토를 다 합치면 44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 지구의 3%가량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아세안 회원국의 총 인구는 6억 3천만 명가량 되고요. 이는 세계 인구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는 인구 2억 5천만 명의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총 인구가 41만여 명에 불과한 브루나이도 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싱가포르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가 5만 3천 달러였고요.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캄보디아로 1,100달러에 불과해서 이 회원국 간의 빈부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젊고 부유한 지역협력체.
아세안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세계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세안은 회원국들이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만들고 느슨한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다 합치면 경제 규모가 아시아에서는 3위, 세계 7위에 달합니다. 그리고 회원국을 다 합친 국내 총생산 GDP는 2조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세안은 전체 인구 약 6억 3천만 명 가운데 65% 이상이 35살 미만인 젊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은 지난 7년간 55%나 증가했고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미국에는 무역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교역 대상국입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었을까요?
Included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and ASEAN, which is central to the region's peace and prosperity.
네, 지난 2월 중순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틀 일정으로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영내 인권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캘리포니아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아세안 회원국도 아니면서 왜 미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지 의구심을 가지실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아세안이 1977년에 공식 대화 상대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아세안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세안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분야별 대화 상대국, 개발 상대국, 공식 대화 상대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공식 대화 상대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등 10개국인데요. 이들 공식 대화 상대국은 아세안과 실무급 또는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역내의 정치, 경제, 안보, 지역 불균형, 재난 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head start, a head star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본문에서 Allison은 Jason에게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 not start until next month. 아니, 벌써 교과서를 샀다고? 하지만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이잖아. 라고 놀랍니다. 제이슨도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알아, 그런데 미리 예습 좀 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앨리슨은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나도 그래야겠다. 미리 수업에 대비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a head start, a head start,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Today's phrase is a head, H-E-A-D, head, start, S-T-A-R-T,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If you have a head start,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It simply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렇게 미리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슨은 제이슨이 교과서를 미리 읽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수업은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도 제이슨은 미리 예습을 한다고 했죠.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를 미리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 head start.
A head star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Timothy has a head start over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as he has lived in Europe for 2 years.
는 Timothy는 다른 유학생들보다 유리해. 유럽에서 2년 동안 살았었거든. 라는 뜻입니다.
A head start.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bought the textbook already? But class doesn't start until next month.
I know, but I wanted to get a head start on the reading.
Maybe I should do that too and get a head start for class.
Let's review. To have a head start means to have an advantage that makes you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It simply means you start something ahead of others. A head start는 남보다 미리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정부 당국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억압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어느 지역에서든 언론 자유의 탄압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탄압을 동반하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 자유의 탄압이 현재 이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이란은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란이 50명의 언론인과 네티즌을 억류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뉴스와 정보 제공자들을 많이 구금하고 있는 세계 5대 감옥 가운데 한 곳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프리랜서 언론인 파자드 푸어 무라디와 일간지 칼레메 사부의 편집장을 지낸 메이삼 모하마디가 체포됐던 사건을 최근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란 정보당국이 이슬람 공화국의 근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개혁 성향 일간지 바하르에 출판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에 체포된 두 명의 이란 언론인 이사 사할 기주와 에산 마잔다라니는 정권에 반하는 선전 활동을 했다는 기존 혐의 외에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다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만약 시민들이 그들이 믿는 바를 말할 수 없거나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건과 결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정부도 그들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와 언론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자랑하거나 가르칠 만한 것이 없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케리 장관의 말처럼 언론 활동, 즉 진실에 기반을 둔 보도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명예로운 훈장이라는 점을 이란과 세계 모든 국가에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수감되거나 위협에 처한 세계 각처의 언론인들을 대신해 계속해서 대답을 촉구하고 반대 의사를 표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